우리가 예전에 사용하던 찬송가에 있는 찬송 중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던 찬송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저는 이 찬송을 부를 수 없다고 느낍니다. 찬송가의 음이 제가 부르기에 너무 높아서가 아니라 찬송의 가사가 제 입술에서 나올 수 없고 제가 그 가사들에 목이 메일 것 같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후렴 부분을 읽어드린다면 많은 분들이 이 찬송을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 누리겠네. 이 찬송을 아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가사에 목이 메이지 않은 채로 어떤 부끄러움이나 죄책감 없이 이 찬송을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하지 못할 것을 압니다. 현재 우리의 찬송가에 이 찬송이 들어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 한켠에서는 제가 이 찬송가가 주는 도전에 직면하지 않아도 되는 것 때문에 기쁘다가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 찬송이 주는 도전과 죄를 깨닫게 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에 대해 애석하게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훈육시키는 기회를 하나 더 잃어버렸다는 것에 대해 슬픔을 느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오는 도전으로부터 숨으려고 합니까? 우리는 이러한 도전을 무시하고 이러한 도전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합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도전받도록 추구하는 이러한 찬송을 부를 때면 우리의 죄를 직면하고 훈육받고 우리의 방식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꼭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로마서 12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라고 하는 1절 말씀의 단어는 바울이 12장에서 쓰고 있는 말씀과 11장에서 이미 썼던 말씀을 연결하는 단어입니다. 이전 장인 11장에서 바울은 은혜의 교리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은 12장에서 로마인들과 바로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은혜의 교리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여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결과로 바울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물에 대해 배우기 위해서 좀 더 명확한 설명을 위해 우리는 구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다섯 가지 제사를 정하신 것을 배웁니다. 첫 번째 제사의 유형은 번제입니다. 번제는 제사 의식 중 짐승을 잡아 이것의 전부를 제단에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다음으로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희생제물로 바쳐진 짐승의 피와 기름 그리고 콩팥이 제단에서 태워지고 짐승의 오른쪽 어깨가 제사장에게 주어지며 고기의 나머지 부분은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 사이에서 나누어졌습니다. 셋째로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짐승의 피와 기름이 제단에서 불타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스라엘 백성 진영 밖에서 불살라집니다. 네 번째는 속건제입니다. 이 제사에서 희생제물은 속죄제 제물과 같은 방식으로 다뤄집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유형은 소제입니다. 이 제사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백성이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가루 한 줌은 제단에서 불사르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주어집니다. 이 다섯 가지 제사의 유형 중에서 네 가지는 짐승을 잡아드리는 제사를 필요로 합니다. 즉 제사 의식 가운데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집니다. 짐승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 소제에서도 고운 가루의 일부는 제단에서 불사르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주어져야 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가 죽거나 파괴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그것을 드린 사람에 의해 철회되거나 취소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죽은 동물의 생명을 되살릴 수 없으면 태워진 가루는 안 태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제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며 취소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제사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하면 우리 몸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서 죽을 필요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합당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제물로 요구하신 유일한 사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하라고 명하셨을 때였지만 그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0절의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은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분명히 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일을 용납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실제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정확하게 반대되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아들을 보내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산 제물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몸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것 이상으로 말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 몸이 죽은 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몸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전에 레위기에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가 죽거나 파괴될 필요가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을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기 위해 어떤 것들이 죽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몸은 산 제물이기 때문에 죽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므로 지금 당장은 이 질문을 마음속에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설교가 끝날 때쯤 우리는 무엇이 죽어야 할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산 제물이란 무엇입니까? 이 말은 모순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죽어야 할 제물이 산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알시 스프라울은 이것을 신약의 희생 제물 시스템으로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속죄를 하기 위해 드리는 제물은 아니지만 우리를 위해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제물입니다. 우리를 산채로 하나님의 제단 위에 놓고서 희생을 드리는 것과 같은 사역이라도 하듯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처럼 드리는 삶을 말합니다. 바울이 신약성경 신자들인 우리에게 권고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되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와 구주를 영화롭게 하는 데 헌신된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속죄를 위해 동물의 생명을 희생시켜야 했던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의 죄는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속죄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에서 도살한 동물처럼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자신을 이 땅에서의 인간의 삶을 희생시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듯 우리가 사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처럼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사는 짧은 세월 동안에 우리의 삶의 제일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며 삶은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릴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제물, 이 산 제물이 하나님께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거룩한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1828년 웹스터 사전은 거룩을 적절하고 전체적인, 완전하고 온전하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죄와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적용될 때 이 단어는 도덕적인 면에서 완전하게 깨끗한, 오류가 없는, 완벽한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를 사람에게 적용하면 그의 마음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우리는 매우 기뻐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다고 불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아니라 오직 어느 정도로만 그의 형상을 본받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거룩이라는 단어의 정의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얼마만큼이나 닮았는지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80%를 본받는 것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5%만 본받더라도 충분합니까?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얼마만큼이나 본받을 필요가 있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비하여 변변치 않은 우리의 노력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사전에서 거룩에 대한 또 다른 정의를 찾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일을 위해 성별되거나 구별됨이라는 정의입니다. 이 정의는 우리가 측량해 볼 수 있도록 좀 더 나은 거룩의 의미를 말해주는데 무엇인가가 거룩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용을 위해 구별되어 있는 것을 말해줍니다. 레위기로 다시 돌아가서 살펴보면 제사장이 성전에서 섬길 수 있도록 받아들여지기 전에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절차를 통해 성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사용되기 위해 구별되어집니다. 성전 예배에 사용된 기구와 그릇조차도 사용되도록 받아들여지기 전에 성별되어야 합니다. 언제라도 제사장이나 이 기구들이 더럽혀지고 부정하게 되면 이것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기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전에서 옮겨져야 하며 깨끗하게 개고 성별될 때까지 성전 의식에 참여하거나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레위기에는 여러 번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구절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구별되길 원하셨고 그렇게 되었을 때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이 레위기의 규정 뒤에 있는 주요 원리는 하나님을 위해 성별된 사람이나 물건들은 거룩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거룩함에 이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오직 그분의 목적을 위해 구별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에 의해 사용되도록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 몸과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로 바치라는 의미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적인 것들로 더러워져서는 안 되며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이 사용하도록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고 싶은지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일에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면서 그와 동시에 일주일의 나머지 시간은 우리의 것이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산 제물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때 그것은 우리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하며 그럴 때에만 우리 제물로서 삶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우리는 희생된 동물의 피를 모으기 위해 레위기에서의 제사에 사용된 컵이 우리의 커피잔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결코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는 제단에서 재를 제거하는 데 사용된 삽이 우리의 정원을 파내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 사용되기에 성별되었으며 우리가 이것들을 일상적인 것에 사용한다는 것을 결코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를 위해서 우리의 커피잔이나 정원용 삽을 사용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받아들이신다고 상상하시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일주일에 하루만 하나님을 위한 제사로 받아들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절반만 당신에게 충실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쓰임을 받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거룩해야만 한다고 하시고 또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우리가 사용되도록 구별된 사람이 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식 위에 또 다른 방법이란 없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중요한 교훈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께 산 제물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성인으로서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하는 일이 우리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모두 교회 전임 사역자가 되어야 하며 모든 세상의 일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의 직업을 목록을 나열하는 대신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당신의 직업은 당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착취합니까? 둘째로, 여러분의 직업은 다른 사람들을 죄에게 빠지게 합니까? 이 질문 중 하나라도 그렇다고 대답하시면 그 일은 여러분이 기독교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일할 때 우리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일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는 교훈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하라고 말하고 있긴 하지만 이 교훈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며 사는 것이라면 그것은 곧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대한 섬김의 일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마치 또는 가치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조직, 회사, 다른 사람 혹은 자영업자인 여러분 자신도 아닌 바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일하고 있을 때조차도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산 제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에만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계시도록 하고 일주일의 나머지 동안 주님을 우리의 삶에서 제외시키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중에 일하는 동안에도 우리의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이미 큰 전투에서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희생은 일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결국 산 제물이며 우리가 살아서 드리는 제물입니다. 우리는 주일에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므로 매일을 그분을 위한 산 제물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주일만 산 제물로 드리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섬김이라는 말을 교회 안에서의 예배에만 제한하도록 잘못 적용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거룩한 삶과 세속적인 것을 구분하려는 경향을 만들어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말하는 방식에서도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며 레위기 제사장처럼 우리의 삶, 우리의 온 삶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반드시 거룩하고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가장 하기 싫은 일 가운데서도 예배해야 하고 우리의 사업의 일과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집안일을 하면서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성별하여 드려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산 제물로서 우리 몸이 거룩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이제 영적인 예배라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ASV라는 번역본에서는 영적 섬김, ESV에서는 영적 예배, NIV에서는 참되고 올바른 예배로 번역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헬라어를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 구절에 대한 번역이 다양한 것으로 볼 때 번역이 쉬운 구절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하고 산 제물로 바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섬김임을 가르쳐줍니다. 사람의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참으로 합당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원리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우리는 그분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엄격히 순종하지 않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사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게 영광을 그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드리는 삶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누리실 영적 섬김, 영적 예배, 참되고 올바른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으로서 이러한 삶은 선택사항이라거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넘어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치는 것은 모든 크리스천, 모든 신자의 합당한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참되고 올바른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 가운데서도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종교와 섬김의 대부분은 예식과 의식, 율법과 계명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에는 종교적인 섬김의 형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식과 의식 중에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이 명령과 율법에 대해 여러분이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 결정하는 일에 직면할 것입니다. 단지 교회에 있을 때나 교회로 가는 길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인생의 원칙을 가르쳐줄 때 자녀가 인생의 결정에 이 원리를 적용하는 것을 보게 되면 기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들 옆에 없어 안내하거나 상기시키지 못할 때 그들이 여러분이 가르쳐준 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거나 알았을 때의 기쁨은 아이들이 주는 어떤 양의 선물과도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어떠한 양의 제물과 제사도 헌신되고 구별된 삶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고 헌신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12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흥미롭게도 1절과 2절 사이에 커다란 대조가 발견됩니다. 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 예배에 관해 긍정적인 계명을 줍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계명을 줍니다. 1절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일을 하도록 명한다면 2절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 어떤 것을 행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보다 직접적으로 이 계명들은 둘 다 실용적이고 영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순례자로 살아가는 방법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명합니다. 이 구절은 명령형 언어이므로 명령이고 부정형이기 때문에 금지 명령이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이 부정형 명령에 순종할 때까지 이전의 긍정형 명령을 따르고 순종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금지의 명령은 성경 어디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성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특별히 금지되었는지 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이라는 단어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서 우리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정서와 도덕을 말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타락하여 죄와 악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타락하고 사악하며 죄가 많은 세상과 같음을 의미합니다. 이전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라고 명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별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인가에서 꺼내져야 합니다. 우리가 꺼내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벗어나 구분되고 성별되기 위해 우리는 세상에서 꺼내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평범하고 변변치 않게 사용되는 것으로 옮겨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형상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형상을 지닌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에 의해 사용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의 형상을 받아들이신다면 왜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성별되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는 것은 더럽혀진 레위 제사장 직분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럽혀지고 부정하고 쓸모없게 만들어져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형상을 드러내고 있고 오염되어 있는 죄 많은 육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으며 하나님은 그로 인해 영광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염되고 흠이 있고 부정한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지 말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명령함으로 2절의 두 번째 명령입니다. 2절의 첫 번째 명령은 본받지 말라는 금지였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얻으십시오라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명령을 말합니다. 이 명령의 또 다른 차이는 이것이 수동형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루어내신 것, 이루어내신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신자들도 하나님과 협력해야 하는 책임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노력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으려는 바람직한 상태를 성취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새로운 생각을 스스로 창조하려고 노력하기에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노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위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든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더 그리스도처럼 되도록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보낸 편지에서 말한 것과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변화는 타락한 우리의 옛사람을 버리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세상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타락하고 죄 많은 세상의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불완전한 모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이 세상의 형상이 융합되어 타락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모습을 잘라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오래되고 타락한 본성을 버리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이 두 구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옛사람을 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사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마음은 지적이며 도덕적인 판단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는 마음을 영혼의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인용문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입니다. 이 인용문은 인간의 마음에 중점을 두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하고 추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바로 생각하는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서신에서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데카르트가 태어나기도 1500년 전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우리 자신과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 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주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다른 것들이 우리를 중심으로 하여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입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와 같은 삶입니까? 바로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라고 명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새로운 가치의 규범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처음으로 가장 앞으로 두는 경건한 가치 체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타락에 대한 결과의 전환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타락한 마음에 넘겨주는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은 바로 우리를 동물과 구별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타락이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기에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타락으로 인해 상처받은 것들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져가시는 것처럼 보일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부모가 아이의 어리석은 요구를 받아들여주지 않는 이유는 부모가 아이에게 좋지 않은 것을 허락하기에는 너무 좋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아이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에 대해 적의를 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신령하고 선하신 뜻에 대해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받을 만한 것입니다. 받을 만한이라는 단어의 어원에는 어떤 것으로 보완되기까지는 아직은 불완전한 상태라는 느낌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곧 어떤 것이 다른 것에 의해 받아들여짐으로써 다른 것을 보완하여주고 그래서 그것을 온전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열쇠가 자물쇠에게, 의자가 탁자에게, 치즈가 피자에게 대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삶에게 그러한 것입니다. 사람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완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창조되었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이것을 이루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 밖에서는 완전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뜻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며 그분의 뜻은 우리를 위해 받을 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그분의 신령한 목적에는 결함이 없으며 완전하고 완벽한 원형입니다. 그분의 온전하신 뜻은 명하실 뿐 아니라 능력도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보이시고 그분의 뜻을 하라고 명령형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뜻을 성취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는 힘을 주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얻지 못할 것을 가지고 우리를 조롱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분의 뜻은 온전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온전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온전하신 것을 아는 것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신학적인 토론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또는 더욱 자세하게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중 대부분은 이것을 알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정말로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도록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많이 머리를 긁적이며 이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임을 확신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십니까? 우선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갖는 데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공부해야 합니다. 신학이라는 단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공부.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철학적 측면에서의 어떠한 추상적인 연구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로 누구이신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공부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주제가 아닙니다. 설교자, 목회자 또는 전도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신학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알기 위해 모든 크리스천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연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를 바란다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영적 제사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그분에 의해 가르침을 받고 새롭게 됨으로써 우리의 생각이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 몸의 나머지 부분을 통제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자신을 포기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단지 포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불완전한 뜻은 기꺼이 부정하고서 그 대신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을 만하며 완전하신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의 앞부분에서 희생을 위해서는 무엇인가가 죽거나 파괴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뜻 또한 함께 죽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의 제물로서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하나님을 위한 진정한 산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죽어야 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일부는 우리의 생각과 뜻이 죽어야 한다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단지 기계입니까? 라고 물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의 이기적이고 죄 많고 부패한 옛사람의 의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것으로 대체되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고요하게 만드셨지만 우리의 죄를 우리의 고요함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고요함이란 우리의 사람됨만을 말하지 죄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요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고요함을 잃어버리기를 원하실 이유가 없지만 우리의 의지에 얽혀있는 죄의 많은 욕망은 우리의 마음에서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런 이후에 오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기 위해 본문에서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입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ESB에서는 이것을 시험하여라고 번역합니다. NIV와 킹제임스와 영어 표준 번역을 합쳐서는 시험 및 입증하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입증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시험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만유의 주권이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면 그분의 뜻을 입증하고 시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뜻이 거짓되고 틀렸음을 입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것을 시험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물며 입증하는 것은 더더욱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시험하고 입증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인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과 증명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임에 틀림없으므로 우리가 확신하게 되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동의하고 헌신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면 그분의 뜻이 실제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자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입증될 수 있지만 오직 먼저 자신의 뜻을 그분께 포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능하게 하신 은혜로 가득 차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세상을 본받으려는 우리 자신, 자신을 섬기고자 하는 욕망, 자기 의지를 비워야 합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전적으로 온전히 사용되도록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떠날 때에 로마인들에 대한 바울의 권고가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을 기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산 제물로서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은 그분께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올바른 길입니다. 초반에 언급했던 찬송가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제단 위에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까? 라고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떤 것도 감추지 않았습니다. 저의 모든 것은 주님이 기쁘실 대로 사용하시도록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